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맞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두 나라가 안보 회담 뒤 발표한 성명을 인용해 추가 대책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 수호를 목표로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해 5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이후 합동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오는 10월 두 번째 합동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의 강력한 레이더가 자신들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측 무역 보복 조치들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한국산 화장품 19종에 대해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수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국방장관과 중앙정보국장 지명자들이 러시아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 지명자는 어제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은 러시아 고위 지도부에 의해 저질러진 공격적 행동이었다며 매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는 미 정보 당국의 결론에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마련된 힘의 균형이 과거보다 훨씬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는 상당 부분 러시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렉스 틸러슨 차기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의 중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 15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오늘 미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전쟁을 벌일 계획이 아니라면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는 어떠한 조치도 멍청한 짓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틸러슨 지명자가 자신의 발언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려 한다면 이는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지난 11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남중국해 인공섬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 거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의 인권 재앙이 심화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는 어제 발표한 2017 세계인권보고서 북한편에서 김정은 체제 아래 북한 정부가 자의적 구금과 고문, 정치적 정치범 수용소의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을 이용해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지난해 주민들이 중국 등으로 탈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주민들이나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주민들은 수용소에 수감돼 때로는 목숨이 위협받는 위험한 강제 노동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성명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은 공포와 끔찍한 인권유린에 기반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는 20세기 최악의 인권유린 상황으로 뒷걸음질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쿠바인들이 미국에 입국할 경우 누구든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해온 정책을 즉각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젖은 발, 마른 발 정책으로 알려진 이 원칙은 미국과 쿠바 사이에 국교가 단절됐던 시절 쿠바인들이 바다를 건너 미 본토에 도착하면 비자 없이도 입국을 허용했던 정책을 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지난 20년간 시행되어 온 이 정책은 상황적으로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었다며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 측도 입국 허가 없이 미국에 도착한 쿠바인들을 데려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월 1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국방장관 지명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심각한 위협이며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Sir, it's a serious threat. And I believe that we've got to do something about it. And I.
한국 정부는 북한이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며 대북 정책 전환을 주장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 Human Rights Watch는 2017 세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재앙이 심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북부 지역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9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는 영하 18도에서 영하 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는 1.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심각한 위협으로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 수뇌부의 도발적 언행 때문에 유동적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의 동맹과의 공조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12일 상원 군사위원회 국방장관 인준총문회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ir, it's a serious threat and I believe that we've got to do something about it.
매티스 지명자는 따라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특정 짓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I'm not going to characterize the president-elect, sir. I would just tell you that
매티스 지명자는 그러나 필요시 무력 대응을 선택 방안의 하나로 삼아야 하는가를 묻는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질문에 어떤 것도 선택 목록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게 어떤 대북 전략을 권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와 함께 협상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Sir, it's going to take a international effort. It's going to have to require nations in the region as well as us to work together.
적어도 한두 나라가 도전이 될 수 있겠지만 미국과 영내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그러면서 미국의 협상 의지도 검토할 것이라며 국무장관과 함께 앞으로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바른 입장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매티스 지명자는 이날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56쪽에 달하는 서면 답변에서 한반도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도발적인 언행을 계속하고 있어 한반도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란 겁니다. 특히 북한 수뇌부의 도발적 언행의 예로 핵무기 프로그램 확대와 지속적이고 더 정교해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에 대한 반복적인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북한 수뇌부의 위협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영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반드시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러시아,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테스 지명자는 또 미국 본토 수호를 위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동맹들이 군사 억제력을 강화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북한의 침공에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의 안보 이익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들을 방어하겠다는 결의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아태 지역 내 동맹과 동반자 관계는 국제법과 충돌 억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추가 분담하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은 조약 의무를 준수하고 동맹 동반국들과 함께 설 때 더욱 강력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과 동반국들도 의무를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말해 방위비 추가 분담 요구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철수 움직임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방어 공약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에 상당한 도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테스 지명자는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태세가 돼 있어야 한다며 아태 지역은 넓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통적인 동맹뿐 아니라 가능한 많은 새로운 동맹관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은 최근 계속되는 미국 차기 행정부 핵심 부서 지명자들의 북한 관련 발언과 관련해 대북정책 공조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13일 국방부에서 열린 미국 전문가 초청 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핵심 부서 지명자들의 북핵과 한미동맹 관련 발언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향후 미국 새 행정부와의 대북정책 공조나 미한 동맹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신호라고 한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한국의 안보태세를 더 굳건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 트럼프 행정부 핵심 부서 지명자들이 계속해서 대북 강경 입장을 거론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 의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했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대북 군사력 동원과 관련해 그 어떤 것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지난 2일 북한이 미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즉각 지적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올해를 싸움 준비 완성의 해로 규정하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튼튼한 안보와 굳건한 미한 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한 동맹 역시 변함없이 유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기본적으로 신고립주의와 선택적 개입주의 기조를 강하게 띠고 있어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미국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의 설명입니다.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제 1차적인 것이 중동, 러시아, 중국 이런 쪽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시급하게 다루려고 할 여유가 없고 그리고 또한 지금 심각하게 북한이 뭔가 도발을 했다라고 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난번 ICBM 얘기 나왔지만은 좀 몇 년 시간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다루려고 하고 있지 않다.
최강 부원장은 한국 정부 입장에선 북핵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안보 상황이나 경제가 안정되고 중국과의 관계도 헤쳐나갈 수 있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안보 분담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과 함께 이에 따른 미 행정부와 의회, 전문가 집단 등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현재 미한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고 양국의 북한 정책은 완전히 일치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오늘 서울의 미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2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 제재의 핵심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또 북한이 지금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미국 정부가 교체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오는 20일 귀환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며 대북정책 전환을 주장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 움직임에 맞서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대화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대남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 민화협의,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 민화협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쟁 위기 국면을 운운하며 남북관계의 경색 책임을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에 전가하면서 통일전선 공세를 지속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이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대미정책 전환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한 민화협 대변인 성명을 12일 보도했습니다. 성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게 남북관계이고 추호도 방임할 수 없는 게 전쟁 상황에 놓인 오늘의 한반도 정세라며 남한 당국은 동족 대결 정책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고 잘못된 과거와 결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친미 4대 행각은 재앙의 구렁텅이고 친북 동족행은 통일 번영의 길이라며 반미 정책으로 돌아설 것을 부추겼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한때 남북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민화협이 이 같은 성명을 낸 것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화공세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행동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민화협 성명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연장선상이 있으면서도 평화공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부각시킬 뭐 해가지고 한국 차기 정부는 이런 실패한 대북 정책 전체를 받지 마라. 뭐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차기 정부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북한 체제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이른바 선남 후미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올해 한국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통일전선 전술을 펼 호기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라든가 관계 개선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활로를 모색하고 그 이후에 남한의 도움을 받아서 북미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겠다라는 자체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편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13일 새벽 난파 공작원 지령용으로 추정되는 난수 방송을 새해 들어 두 번째로 송출한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난수 방송을 통해 한국 내 동조 세력을 규합하고 한국 사회 내부에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켜보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올해 한국의 권력 교체기를 틈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연합구도를 흔들려고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전망이라는 연례 정세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정세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정성윤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성윤입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탄핵 정국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합니다. 올해 북한의 대남 정책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먼저 그 2017년 한반도 상황이라는 게 그 북한이 남북 관계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요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국내 정국 불안정으로 내정을 안정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강한 추진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도 새 대북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따라서 북한이 2017년을 그 남남 갈등을 노린 소위 말하는 그 통일 전선 전술을 구사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때로 아마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북한의 대남 정책은 하지만 그 상당히 그 대미 정책의 하위 수준에서
네.
작동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대남 정책은 상반기 또는 그 차기 한국의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관망하는 그런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통일연구원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남 깜짝 제안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요. 그것이 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그 깜짝 제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전혀 새롭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네.
2017년에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여전히 강조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평화 담론 공세를 펼칠 것이다. 그런 어떤 예상에서 그런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네.
북한이 그 연초부터 상당히 그 유동적인 대남 정세를 활용해서 이 상당히 공세적인 그 대남 전략을 구사할 것이고 그 결과 아무래도 그 공식적인 남북 정부 간의 대화 제의보다는 뭐 국회 회담이나 정당 혹은 뭐 사회단체 연석회의 같은 것을 제안할 가능성이 전혀 높다고 보고요.
네.
그런 어떤 제안들의 목적은 결국은 남남 갈등을 좀 해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가 그 7.4 남북공동성명 45주년이기도 하고 14선언 10주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이런 평화 공세를 통해서 향후에 한국에 들어설 새로운 정부와의 그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좀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올해도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북한의 올해 대내외의 정책의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제제재, 국제대북제재에 대한 저항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목표일 것입니다.
네.
그래도 북한은 이 중국이 유엔의 그 안보리 제재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북중 무역 환경 악화에 대응해서 그 대내적 제재 저항 능력을 강화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그 제재 무용론을 아마 좀 확산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수출이 막히기 때문에 특히 대중 무역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수출 자원 같은 것을 국내 생산성 그 향상을 위해서 전용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자원 부족한 자원을 평양 지역에 좀 집중시킴으로써 그 평양 중심의 체제 수호 충성 세력을 아마 좀 결집시킬 것 같다.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선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저희는 한 두 가지 차원에서 북한의 그 전략적 행동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 국면에서 한국의 유력 후보들의 대북 정책 정강의 정책에 상당히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개성공단의 노동자들이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그 공공한 삶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5.24 대북 제재 조치나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한국 내의 그런 어떤 여론을 좀 환기시킬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요즘 뭐 이슈화되고 있는 사드와 관련된 것인데요.
네.
결국은 이 사드의 그 허점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유형의 미사일 도발 등을 통해서 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좀 획책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에 대해서 한국 내부의 우려들을 좀 증폭시키려는 그런 어떤 노력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한국 대통령 선거 개입이 오히려 북한이 바라는 것과는 반대 결과를 낳았던 전례들이 있어서요. 그 효과에 네.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그러한 어떤 일각의 주장에 상당히 좀 동의를 하는 쪽인데요. 그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부터 최근까지 그 7, 8년 동안의 각종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 안보 및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젊은 세대들을 포함해 한국 국민들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보수화 경향을 좀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진보적 성향을 가진 그 국민들의 상당수도 이 북한의 도발과 정치적 간섭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거부감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북한도 아마 이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북한이 이번 선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입하고자 한다면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의 전술들을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현재 그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 도드라지는 특정 후보나 이 정당에 대한 언급보다는 이 남북 관계 개선 및 진정된 통일 논의에 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차기 정부와 논의할 수 있다는 소위 말하는 그 포지티브 메시지를 좀 적극 강조할 것 같고요.
네.
이걸 통해서 한국 국민들과 그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자신들의 도발과 그 안보 이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로부터 올해 북한의 대남 정책과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국제인권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유린과 관련해 2차 제재 명단을 발표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7월에 이어 이번에 2차 대북 인권 제재 명단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welcome step. We welcome the addition of these seven people plus two entities onto the SDN.
미국 정부가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인권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을 환영하며 이처럼 미국 정부가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인권 제재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해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정책을 계속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t's important that the incoming Trump administration mak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 central part of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핵심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북한 인권 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First and foremost,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are not only paying attention to nukes and missiles.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제재 대상에 오른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김여정이 이끌고 있는 선전선동부의 검열과 정보 통제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또 하나의 지독한 인권 유린이자 북한의 개혁을 가로막는 중요한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제재 명단에 민병철 부부장 등 노동당 조직 지도부 고위 당국자들이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인권 제재 소식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북한 정권은 정당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this means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is that their regime is not a legitimate regime for as long.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는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은 정당한 정권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조치가 북한 고위 당국자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It is a message. It's a message to North Korean elite to think twice.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이 국제 사회가 규정한 반인도 범죄에 가담하기 앞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라는 겁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의 반대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권 제재는 북한의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코엔 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또 미국의 인권 제재가 북한 정권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do not accept crimes against humanity, and it almost suggests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normalize.
미국은 반인도 범죄를 용납하지 않으며 이런 범죄가 계속되는 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이어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제재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주민들은 북한 정권의 김 씨 일가 신격화에도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인권 재앙이 심화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평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민 통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김 씨 왕조와 노동당이 70년간 통치한 세계 최악의 억압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12일 발표한 2017 세계인권보고서 북한 편에서 김정은 체제 아래 북한 정부가 자의적 구금과 고문, 수감, 정치범 수용소 내 강제 노동, 공개 처형 등을 이용해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이 공포와 끔찍한 인권 유린에 기반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노동, 공개 처형을 통해 20세기 최악의 인권 유린 상황으로 뒷걸음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지난해 주민들이 중국 등으로 탈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지역에 철조망과 다른 보안 장치들을 설치했고 탈북자들을 돕는 경비병들을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경을 넘다가 잡힌 주민들이나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주민들은 수용소에 수감돼 때로는 목숨이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에서 강제 노동에 직면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외부 세계 정부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성분에 따라 주민들을 차별하고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과 정치적 권리를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있으며 종교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경제를 지탱하고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일반 주민에서부터 수감자까지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슨 부국장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전 세계 정부들은 북한 정부에 대처할 때 인권 문제를 핵심에 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슨 부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 지도부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등 효과적으로 북한 정부를 압박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은 무한정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대북 사업에 미화 21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12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스웨덴 정부가 올해 초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북한에 318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 중 140만 달러는 스웨덴 적십자사를 통해 국세적십자사의 대북 사업에 지원됐습니다. 이 자금은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깨끗한 물을 지원하며 비누와 치약, 화장지 등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또 지난해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국제구호단체 Save the Children의 대북 사업에 미화 123만 달러와 55만 달러를 각각 지원했습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 내 간염 환자 치료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치료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현지 의료진에 대한 간염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최근 발표한 소식지에서 북한 내 간염 치료 대상을 457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에서 70여 명을 대상으로 처음 B형 간염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한 이후 추가로 385명에 대한 치료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약 한 달간 방북해 개성과 평양에서 며칠 동안 진료소를 운영하며 5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B형 간염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검진했습니다. 이어 초음파와 간이 굳은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파이브로 스캔, 간 섬유화 검사 결과, 신체 검사, 환자 병력, 혈액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385명에 대해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2015년 11월 개성과 평양의 전문병원에서 시범적으로 간염 치료 사업을 시작하기로 북한 공중위생부와 합의했습니다. 이후 9개월의 준비 작업 끝에 지난해 9월 초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간염 치료제는 한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500여 명의 북한 환자들에게 간염 치료제인 테노포비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간염 환자 치료와 더불어 지난 방북 기간 개성 제2간염병원 개조 작업을 끝내고 개성 제3결핵병원 내 배수시설 확장 공사도 마쳤습니다. 또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온실 14개를 지원하고 국가결핵표준실험실에서 현지 의료진에게 결핵 관련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의 자문위원인 결핵미생물학자 캐서린 잉글랜드 박사가 세계보건기구와 세계기금이 지원한 결핵진단시스템 진엑스퍼트의 사용법을 북한 의료진에게 교육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무산군과 연사군을 방문해 구호품이 잘 전달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단체는 올해도 현지 의료진에게 더욱 자주 간염 교육을 실시하고 더 많은 간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성 지역에 실험실을 건립하고 새로운 진단 도구 등을 설치하며 현재 지원하는 간염과 결핵병원, 요양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95년 대북 구호 활동을 시작한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북한 내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30개 이상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대사 출신 전직 외교관이 탈북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교실에서 자원봉사 선생님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Ready.
오, 잘했어 오늘.
No,
레디 발음 잘했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큰샘 방과 후 교실. 이곳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21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모여 공부하는 곳인데요. 무료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곳의 선생님들은 주로 대학생들인데요. 지난 5월부터는 조금 특별한 선생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35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이병화 전 노르웨이 대사인데요. 이병화 전 대사는 큰샘 방과 후 교실의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러시아에서 8년을 근무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탈북자 내지는 탈북 동포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들이야말로 먼저 온 통일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또 생각을 갖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이 먼저 온 통일, 이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통일을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은 참 보람이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하나의 그 조그만 일로 이제 학생들과 같이 영어도 이제 공부하는 기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화 전 대사는 퇴직 후 큰샘학교 등 여러 탈북민 대안학교와 방과 후 교실 등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북한이나 통일 관련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퇴직을 해서 그 가르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여기 이제 큰샘 반석학교도 이제 가끔 영어보다는 반석학교에서는 오히려 그 통일 문제에 대한 특강을 가끔 할 때도 있었고, 또 러시아어 아주 기초를 좀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1대1로 수업을 가르쳐주다 보니까 학생들의 실력도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이병화 전 대사는 공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큰샘 방과 후 교실의 권유연 원장입니다.
인성이나 다 잘 되는 분들 제가 좀 욕심을 피우다 보니까 그분들은 모집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저 선생님 처음에 모시고 왔을 어떤 분은 저희 남편이거든요. 저희 남편이 여기 큰샘 대표인데 어디 지금 인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저분이 참여하셔가지고 그렇게 알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 배워준다니까 본인이 오셔가지고 봉사를 해주고 싶다. 뭐가 제일 어렵냐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가 제일 어렵다. 뭐 국어나 수학 같은 거는 학교 교재에 맞춰서 하면 되지만 영어 같은 거는 아직까지 저희 자체도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니까 두 분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지금 매주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오시고 또 가끔씩 못 오신 날에는 토요일까지 시간을 내서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 난이도에 맞춰서 솔직히 저렇게 배워주신 분 드물거든요.
뜻은?
학교에 가서 긴장되고 교복을 입었다.
입는다.
네, 입는다.
학생들의 수준이 다 다르고 필요한 부분도 다르다 보니 선생님들도 그만큼 바쁩니다. 이병화 전 대사는 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 이곳에 나와 학생들의 영어 공부를 봐주고 있는데요. 시간을 들여 공부하는 만큼 학생들의 성적도 쑥쑥 올랐습니다.
일단은 쌤들이 다정하시고 친구들도 좋아서 적응하기 쉬웠어요. 영어는 처음엔 좀 힘들었었는데 쌤들이 와서 가르쳐줘서 지금 좀 힘들긴 힘든데 그때보다는 좀 나아요. 저 학교도 간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일단은 지금 반 친구들을 따라가긴 좀 힘들긴 힘든데 일단 쌤들이 잘 배워줘가지고 부끄럭부끄럭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냥 선생님들이 자주 알려주세요. 그전보다 많이 올려주세요. 쉽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쉽게 알려주시고 발음 교정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세요. 조금 긴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읽기가 어려웠는데 조금 나눠서 알려주셨어요.
영어는 처음부터 못했어요. 조금 올라갔어요. 애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하는 게 뜻을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계속 기억하게 돼가지고.
성적이 올랐다는 겉으로 보이는 성과보다 더 중요한 건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의지를 심어줬다는 건데요.
영어 수업은 쌤이 이렇게 발음도 정확하게 고정시켜주시고 예, 복습당 예습당 이렇게 철저히 해오라고 해주시니까
선생님에게 그 모르는 거 질문하면서 알아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온 통일이라 불리는 탈북민들. 하지만 대부분 한부모 가정이거나 부모들이 바쁜 탓에 자녀들의 공부에는 신경 쓰기가 어려운데요. 큰샘 방과 후 교실 같은 곳들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주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낳게 됐고 그 자녀를 공부를 시키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사교육은 진행을 못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진도는 계속 떨어지고 해서 한번 방법을 좀 해보자. 너무나 우리 봉사 선생님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니까 너무나 좋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그 아픔을 안고 있는 이 탈북 학생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보람을 그 두 배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수고가 모여 결국은 통일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일 텐데요. 이병화 전 대사의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더욱더 관심을 갖고 탈북자들 지금 3만 명인데 3만 명이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할 때 그들을 잘 정착하도록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나가야만 그때 바로 이 탈북자들 3만 명이 북한에 살고 있는 친척, 인척들에게 남한에 살고 사는 것이 생각보다 좋다. 남한하고 통일해서 사는 것이 괜찮다 하는 입소문이 많이 들어가야 이게 통일을 앞당긴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에 한방눈 소식이 있군요.
네, 한낮 서울 도심에 내렸던 한방눈이 오늘 화제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눈송이가 아주 펄펄 날리는 모습에 오늘 바깥 풍경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서울에는 사실 1cm 정도밖에 쌓이지 않았지만 인천이라든지 강원도 평창 지역 7cm까지 눈이 쌓였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내렸네요. 자, 주말 동안에 한반도의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 이런 예보도 있다죠?
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데 올 들어서 가장 추운 기온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정말 축제 개막일을 계속해서 미뤄왔던 강원도 지역 얼음축제, 눈축제장들이 이제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꽁꽁 얼어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얘기와 함께 오늘 개막을 한 곳도 있고요. 내일 네. 그리고 다음 주 겨울 놀이터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조류독감으로 비싸고 귀해진 달걀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오늘 미국산 달걀이 한국에 도착을 했다고 하죠?
네. 이 한국이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수입 대상국 가운데 미국에서 제일 먼저 달걀을 수출했습니다. 오늘 도착한 150kg 분량의 달걀 2160개. 사실 그 내일부터 들여오는 정식 수입 달걀에 앞서 정밀 검사를 위한 그 작은 표본 달걀입니다.
네.
다음 주까지는 400톤 규모의 달걀이 더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어서 설 명절 전까지 1,500만 톤, 그러니까 2,500만 개의 달걀이 한국으로 공수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제과업계, 제빵업계에서 사용될 그 2,300만 개 분량의 695톤 규모의 달걀 가공품도 함께 수입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달걀 대란의 숨통이 좀 트이는 겁니까?
시원하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평소 소비되는 달걀이 하루에 4,300만 개 정도입니다.
네.
다음 주까지 공수되는 1,500만 톤은 하루 필요량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데요. 그래도 물량이 없어서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 급한 상황에 열기는 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한국의 양계 농가가 조류독감을 극복하고 또 닭과 계란 생산이 그 이전으로 조류독감 이전으로 정상화될까지는 그 한 올 여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그런 예상인데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달걀 수입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다음 달 말까지 달걀 수입을 위한 항공료를 5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달걀이 한국까지 공수되는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달걀이 아주 상하기도 쉽고 깨지기 쉬워서 고이 모셔야 하는 그런 특수화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달걀 판과 판 사이에는 완충제를 쓰고 있고요. 여섯 판씩 묶어서 전용 상자에 담고 또다시 종이 테이프로 묶고 받침반 위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한번 고정하고 뭐 전체 움직이지 말라고 그물망을 씌우고 뭐 이런 작업을 했답니다.
네.
이 고이 포장한 달걀은 특수 항공 화물의 경험이 많은 한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 LA와 시카고를 오가며 달걀 공수에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식탁에 미국 달걀이 곧 올라가게 되나요?
네, 다음 주 중에 그 미국산 달걀 맛이 어떤지 주부들의 맛 평가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산 달걀 수입을 계약한 한 대형 마트가 다음 주에 이제 판매대에 그 달걀을 올리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한국의 모든 농산식품물에는 원산지 표기를 하도록 돼 있는데 뭐 미국산 달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지 않아도 한눈에 봐도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떤 차이인가요?
왜냐하면 미국산 수입 달걀은 하얀색인데 한국 달걀은 황갈색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도 하얀색 달걀이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사라지기 시작해서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달걀은 모두 황갈색의 달걀입니다. 자료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한국 땅에서 난 한국산 물품이 건강에 더 좋고 애용하자 이런 신토불이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하얀색 달걀, 외래종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하얀 달기 낳은 하얀 달걀의 인기가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얀 표면에 이물질이 묻으면 더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또 자연스럽게 한국 시장에서 하얀색 달걀이 사라졌던 거라고 합니다.
네, 그것이 영양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 건가요?
네, 없다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라든지 각종 영양 성분은 같은데 이 미국산 달걀이 껍질이 조금 얇답니다. 그래서 내용물로 보자면 훨씬 더 알차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그 달걀 한 개가 한 $0.09 9센트 정도라고 하는데 이 한국에서 팔릴 달걀은 $0.26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공항까지 들어가는 운송비가 필요하고요. 한국 정부가 50%의 운송료를 내지만 나머지 절반은 또 업체가 부담해야 되고 한국
네.
안에서도 유통비가 들어가기 때문인데 뭐 30개들이 한 판에 한 $7.66가 되는 미국산 달걀 다음 주 중에 이 한국 사람들 식탁 위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 비선 실세에 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조사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삼성그룹의 리더십이 바뀔 수도 있는 사안으로 세계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특검에 소환된 피의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어제 2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전에 특검 조사실로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밤샘 조사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검은 빠르면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한국의 연합뉴스 벼랑 끝에선 이재용이라는 제목 아래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어떤 혐의를 두고 있는 겁니까?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가 있고요. 또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위증을 했던 혐의도 있습니다. 이 22시간 동안 이어진 특검 조사에서도 이 뇌물죄 부분에 집중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리 부회장은 자신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 이런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최 씨 모녀에게 지원을 결정하게 됐지만 대가성이나 어떤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조사를 끝낸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간을 드리고 있는 이유, 최 씨에게 지원된 자금의 수혜자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으로 판단하면은 단순한 일반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두고 최종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알바니아 헌법재판소는 부패 가능성이 있는 판사와 검사를 조사하는 법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알바니아 야당은 이 법에 반대하는 항소를 제기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작년 12월 22일 통과된 알바니아 사법부 개혁법에 대한 헌재 결정이었습니다. 알바니아의 에디 라마 총리는 이제 이 법이 실제로 가동되느냐를 지켜볼 때라고 말했습니다. 판검사 조사법은 특히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패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수사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유럽연합은 알바니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찬사를 보내고 당국은 이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알바니아 시찰단은 12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판결은 알바니아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티라나 주재 미국 대사관도 성명을 발표하고 판검사 조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미국은 알바니아의 정치 세력들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알바니아 지도자들에게 역사적인 이 개혁법의 모든 조항들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패한 판사와 검사를 추방하는 의미 있는 사법부 개혁은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미국은 알바니아 정책에도 최우선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